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좀 이렇게 복음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통증 아주 안 좋죠. 얼마 전에 제가 이빨이 아파서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제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치과입니다. 입아 벌리고 이제 치과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제 마취제를 넣고 하는 마취제 주사를 놓죠. 마취제 주사를 놓기 전부터 막 이게 그 주사바늘이 찌르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부터 막 통증이 와요. 근데 제가 왜, 사실 치과가 싫은데도 치과를 왜 갑니까? 썩은 이 그대로 놔두면 이 통증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 전체가 다 망가지니까 이제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하는 겁니다.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이가 썩어도 통증이 없다면 그대로 놔두면 이가 다 썩겠죠. 통증은 참 좋은 거더라고요.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운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을 안 입는 거고요. 아주 차가운 걸 만졌을 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동상을 입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혀 통증을 못 느낀다면, 아마 우리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될것 같아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 통증이 싫은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통증은 우리 몸의 그 신호더라고요.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조심해야 돼. 신호인데요. 통증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통증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껴요. 신경이 끊어졌다면 어떤 아픔이 와도 느끼지 못하겠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에 살짝 그 가시가 찔렸는데도 손가락 끝만 아픈 것이 온몸이 아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경이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신경이 끊어졌다면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아마 고통을 못 느낄 거예요. 문둥병이 그렇죠.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또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코가 이그러져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통증 느끼는 게 좋습니까? 못 느끼는 게 좋습니까? 예, 느끼는 게 좋죠. 예, 느끼는 게 좋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통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연결됐을 때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실물 아니고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실제 이 의사분은 한 연세가 한 70살 정도 되셨는데요. 70세인데, 저 거창에서 약국을 해요. 근데 한날은 몸에 미열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한날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희한하다. 내 몸에 열이 있네. 열이 있네. 아들이 성모병원에 있는 내과 의사였어요. 아들아, 내 몸에 열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 열은 절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몸에 무슨 신호,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검사 받아야 돼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 한번 받으세요. 야야, 알았다. 근데 내가 좀 바쁘다.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데도 사실 거창에서 서울까지 그것도 병원 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이제 미뤘어요. 근데 열이 자꾸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몸에 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아직도 약간 열이 있다. 어머니,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병원에 오세요. 오셔서 꼭 검사 맡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사분들이 병을 키워서 더 몸을 망치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약국에는 약들이 많잖아요. 증상을 없애주는 약들이. 그래서 이제 몸에 열이 있거나 뭐 아픔이 있으면 거기 증상에 맞는 약을 쓰다 보니까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없애다 보니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빨리 오세요. 아무리 급해도 오셔야 됩니다. 자꾸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갔어요. 가서. 그래, 알았다. 내가 오늘 갈게. 그 이제 병원에 갔어요. 아들 병원에. 아들이 의사니까 뭐 병원 수속 밟으려면 참 복잡한데 아들이 의사니까 그런 수속 금방 미리 다 아들이 다 해놨더라고요. 이제 가슴에서부터 저 밑으로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어요. 여자분이다 보니까 여성병이 있을까 싶어서 다 검사를 했는데 깨끗한 거예요. 봐라, 아무 증상도 없잖아. 깨끗하잖아. 어머니, 근데 몸에 열이 있다는 건 뭔가 신호인데 가슴으로 한번 검사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검사 한번 해봐요. 가슴 위로 검사를 했는데 목에 갑상선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인 게 미열 때 발견돼가지고 이제 초기였어요. 수술실에 딱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 얼굴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제 얼굴이 생각났어요?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약사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땅은 혼돈됐고 공허했고 어두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땅이 바뀌잖아요. 지금 약사님이 혼돈하고 있잖아요. 어떨 땐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땐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사님 아직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약사님 죄를 꼭 사함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평상시 땐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크게 마음에 생각을 안 했는데, 7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수술실에, 그것도 이제 갑상선 암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마취를 해야 되죠. 그때 이제 제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 젊은 전도자가, 전도사님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난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수술 받다 잘못되면 정말 그대로 멸망을 당할 텐데,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수술 잘 되면 나가서 내가 꼭 그 전도사님 만나서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약사님께서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아들 집에서 이제 몸도 좀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때마침 마산 집회 기간이었어요. 집회 장소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오전적으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분이 구원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따님도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남편분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약사님 몸에 그 작은 미열, 아드님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어머니 열은 절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신호입니다. 어머니 꼭 검사 맡아야 돼요. 통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연결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연결됐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마음에 슬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끊어진 채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아마 이지매 왕따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학생을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괴롭혔던 학생들 불러 모아요. 너희들 얘 왜 괴롭혔어? 아, 그냥 그랬는데요. 장난으로 그런 건데요. 야, 이 녀석아, 얘는 자살하고 싶었대. 아, 그런 걸로 자살을 해요? 우리 그냥 장난한 건데요. 뭐 그런 걸로 자살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상대편을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때렸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친구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오질 않는 거예요. 마치 신경이 끊어지면 손가락이 잘라나가도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끊어져 있으니까 상대방의 슬픔이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그 어려움이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있었어요. 결혼하니까 아내가 생기더라고요.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총각이었을 때 혼자 즐거우면 즐거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바깥에서 즐거운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갔을 때 제 아내가 시무룩하면, 요거 왜 그래?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아,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당신 얼굴이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요. 아무 일도 없구나. 알았어, 알았어. 그런 사람 남편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절대 남편으로 두면 안 돼요. 어떻게 아무 일도 없어, 이 사람아. 당신 얼굴에 써 있는데 무슨 일이야.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니까, 내 안에 그 근심이, 내 마음에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 딸은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이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요. 어떨 땐막 해맑게 웃을 때도 있고, 어떨 땐막울 때도 있어요.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지만, 딸아이가 웃으면 저도 행복하고요.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면, 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근심이 돼요. 그리고 교제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 마음이라는 건 하나 이렇게 연결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내 마음이 연결될 때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마음에 흘러오고 다른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아이가 있겠죠.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에게 문자 왔는데, 목사님, 장례예배 좀 와주세요. 장례예배? 무슨 장례예배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나이는 아니신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어? 이 아이 돌도 안 됐을 텐데. 얘 돌도 안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장례식에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장례식장을 가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됐어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주님 품에 간 분들한테는 참 내가 기쁨이고 물론 마음에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셔서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한 살도 안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단에 서서 장례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하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장례예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세상을 떠난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입을 열어서 말을 할수 있다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앞으로 엄마 아빠는 앞으로 50년, 60년, 아니 70년을 더 사실 텐데 평생을 슬퍼하면서 사세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사세요. 저를 평생 잊지 마세요. 평생을 눈물로, 슬픔으로 사세요. 아마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말할 수 있다면, 엄마, 제가 엄마 옆에 오래오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너무 미안해요. 엄마, 많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행복하세요. 제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떠났는데, 엄마 건강한 아이 낳으세요. 건강한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자매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자매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제 아내가 요리를 참 잘하는데 꼭 한번 오세요. 부부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촌동에 사는데요. 서울 이촌동에서 저기 면목동까지 차를 몰고 왔어요. 자매님이 이제 도착할 때가 돼서 이제 주차장에 나가보니까 차에서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오면서 좀 신나는 음악 좀 듣고 왔어요. 왜냐하면 슬픈 음악 들으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즐거운 음악, 신나는 음악 듣고 왔어요. 근데 거의 도착할 때쯤 슬픈 노래가 나왔어요. 제가 운전하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엉엉 울더라고요.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눈가에 눈물이 고였는데 도착해서 눈물 다 닦고 내린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저희 이제 집에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밥이었는데 목사님, 저희 부부가 사실 집밥을 오랜만에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집에서 밥 해 먹으면 집밥인데요. 아이가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엌을 못 들어가요. 부엌에 가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이유식을 했던 거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부엌에 가면 하도 눈물이 나서 제가 부엌을 못 들어가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봤거든요. 부엌이라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실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 부엌을 못 들어갔대요. 아이 생각이 나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장례회 때 이야기해 준 게 생각이 나서 그때는 왜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하지?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뭐 또 아이를 낳으란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시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다시 아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아이도 시험관 아기였는데 두 번째 아이도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산부인과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산부인과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사실 나이도 있고 해서 어려운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한 번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 전에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하고 그 부부를 봤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자매님이 뭐 제 딸도 아니고 제 누이도 아니지만 그 자매의 슬픔이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마음을 연결되어지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합니까? 마음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끊어지니까 상대방의 슬픔이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돼요. 대한민국 이혼율이 30%라 그럽니다. 10쌍이 결혼하면 3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예, 다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은데 3쌍이 이혼한단 말입니다.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마음이 연결된다면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에 있고 또 어머니의 마음이 또 장모님의 마음이 또 시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연결된다면 참 많은 생각들이 될 텐데 마음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도 가끔 제 아내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가끔이요.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제가 너무 좋은 게 제 위에 이제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 스승님 목사님 계시는데 싸우다가도 이제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제 아내하고 협정을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교회 안에서 막 보내요. 목사니까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랬다 그래서 마음이 풀어져요. 제 아내도 막 부엌에서 일을 하고 교회를 하고 또 자매님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그런 마음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저녁에 만나면 또 행복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흐른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끊어져 있으니까 상대방의 슬픔이, 상대방의 아픔이 마음까지 잘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예. 저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찬바람이 나면 갖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리모컨으로 조절합니다. 그렇죠. 요즘 참 더운데요. 에어컨 틀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추울 때가 있어요. 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을 조절한단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텔레비전이 너무 시끄러워요. 갖다 버립니까?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조절해요. 텔레비전도 에어컨도 리모컨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가 만드신 이 사람의 마음에 왜 조절 기능이 없겠어요? 있어요. 리모컨이라는 건 그 주파수가 맞아야지 이제 그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조절 기능도 마음을 딱 맞추면 조절이 돼요. 조절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 아니요. 조절하면 돼요. 그 마음의 조절 기능, 마음의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헤어지고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마음이 연결될 때 마음의 조절 기능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에게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여러분 복되게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거룩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들어올 거예요. 또 하나님의 행복한 마음이 막 흘러들어올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이 딱 연결되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우리가 살찌 송아지를 잡자.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 얻었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이 끊어졌을 때는 어둠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죽음이었는데 아버지와 마음 하나만 연결했을 뿐인데 그가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만 딱 연결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하고 마음 하나 연결했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만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걸 주고 싶어해요. 최요한 형제 간증 참 많이 들었어요. 요한이가 최요한 형제가 아프리카산 정갈에 물려서 막 죽어갔을 때 목사님 요한이한테 전화를 했죠.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물렸어. 독이 온몸에 퍼졌어. 너는 새 힘이 필요해. 내가 오늘 아침에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하나님 새 힘을 준다 그랬어. 네 마음에 하나님의 힘을 들어가면 그 힘이 너로 하여금 전갈의 독을 이기게 할 거야. 요한아, 알겠어? 너 여호와를 앙망해. 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보면 하나님, 우리가 망하길 원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병 가운데 무너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새 마음이, 새 힘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에어컨도 리모컨이 있어서 조절하는 것처럼 이 마음도 조절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조절 기능은 마음이 연결됐을 때 그 조절 기능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2차 대전 때 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6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꼭 군인보다도 민간인이 참 많이 죽게 돼요. 민간인이 많이 죽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많은 고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실리아라는 그 섬에 두 고아원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이제 갓난 아기부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인데요. 한 이 산을 기점으로 해서 산 교통이 아주 용이한 곳이 있고 또 산 더 너머에는 교통이 잘 흐르지 않는, 용이하지 않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두 고아원이 너무 비교적인 거예요.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지원을 아주 풍성하게 받아서 시설도 좋고 또 음식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고 또 보모도 좋은 보모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보모들이 있어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반대편 고아원은 반대로 연합군의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교통이 안 좋아서 건물은 낡고 오래됐고요. 그리고 음식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요. 또 보모의 수도 부족하고요. 너무 신기한 게 두 고원의 사망률의 차이가 60%나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아이러니한 게 당연히 시설이 좋고 보모가 많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높고 시설도 안 좋고 보모도 별로 없고 낡고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이거 어쩐 일이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정상적인 것 같으면 이 좋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더 건강해야 되는데 더 나쁜 시설에 낙후된 곳에 있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거야. 의문을 많이 갖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이제 현장 답사를 가봤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몰라서. 먼저 첫 번째 좋은 시설이 있는 그리고 좋은 음식이 있는 고아원에 갔는데 정말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 왜 이렇게 작은 병에도 세상을 떠날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이 안 좋은 낡은 그런 고아원에 갔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냄새도 나고 별로 좋지 않아요.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현장 답사하던 사람들, 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갑시다 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한 아이가 저 끝에서 이제 우는 거죠. 앵앵앵앵 하고 막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 울음소리가 나자마자 누군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더만 그 아이를 우는 아이를 딱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거예요. 어? 근데 막 울던 아이가 이제 그 여인의 품에서 젖을 이렇게 빨면서 새가 자는 거예요. 저런 여자가 있구나. 참, 저런 부모도 있네. 그런데 저분 누구예요? 아, 저분은 전쟁통에 아이를 잃은 여인인데 아이를 잃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와서 저렇게 갓난 애기들만 울면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막 품에 품고 젖을 물리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이 울면 이 여인은 그 아이가 마치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품에 품고 막 젖을 물리는 거예요. 아이가 품에 살 때까지. 근데 아이가 잠을 탁 눕혀놓고 자기 아이인 것처럼, 친엄마인 것처럼. 아, 저 여자 때문이구나. 저 정신이 안 좋은 저 여자. 예, 이 여인은 정신은 안 좋았지만 우는 아이를 향해서는 다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자기 아이처럼 살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시설에 좋은 음식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흘러받았을 때 건강하게 크더라고요.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보면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연결됐다 마음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선생님과 연결됐다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할 거예요.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저 집에 갈래요? 저는 그 링컨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학교는 왜 자는 학생 깨웁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야, 자면 깨워야지. 세상 학교는 자도 안 깨우는데요? 야, 그 세상 학교나 그래. 우리 링컨 학교는 안 그래. 예, 우리 링컨 학교는 학생들 자면 깨웁니다. 잘못되면 벌도 하고요. 뭐라고도 하고 간섭도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봐서 틀리면 거기에 대한 벌도 하고요. 뭐 때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게 뭐 시험 그 깜지라 그러죠. 단어를 많이 쓰게 한다든가 또 수업 시간에 자면 흔들어 깨우든가 그래요. 저 써니텐은 아닌데 왜 흔들어요? 써니텐 아니지만 너 흔들어야 돼. 너 일어나야 돼. 너 눈 떠야 돼. 너 공부해야 돼. 학생 하나가 왔는데 이 학생은 알파벳을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편입해서 왔는데 저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8년을 배웠는데 알파벳을 몰라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얘 영어 좀 잘 가르치라 그랬어요. 한날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그 아이가 복도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수업 시간에 자? 복도에 왜 나와 있어? 이제 수업을 잘 못 따라가니까 얘만 특별히 태블릿 PC를 줘서 이제 거기에 수준에 맞는 이제 알파벳부터 파닉스라 그러죠. 알파벳부터 이제 공부하게 했는데 이 친구가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너 왜 자? 그러니까 이게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돼서 이게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켜지지 않으면 선생님 교무실에 가서 그 충전기 연결할 수 있도록 선 연결할 수 달라 그래서 연결해서 키면 되잖아. 귀찮은 거죠. 어차피 안 켜진 김에 그냥 자는 거예요. 제가 영어과 선생님들 다 불렀어요. 선생님들 왜 이 아이 방치합니까? 이 아이가 영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학교 책임이 50%고 이 아이 책임이 50%입니다. 이 아이는 공부하기 싫었고 학교는 아, 공부하기 싫으네 못하러 공부해 그래 시키지 말자고 학교가 포기했고 포기한 학교가 50% 책임이 있는 거고 포기해버린 이 학생도 50%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학교에서는 이 학생 포기했지만 우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학생 영어 가르치세요. 공부하라고 그냥 이렇게 혼자 하라고 내 던져놓지 말고 선생 한 분이 딱 붙어서 개인 지도하고 가르치세요 그랬어요. 그래 이제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학생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날은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저한테 막 뛰어와서 목사님 목사님 왜? 그래서 저 알파벳 쓸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 쓸 줄 알아? 그래서 D까지 쓸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8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알파벳 하나도 못 쓴 학생이 며칠 만에 D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 교장실로 와봐. 그래서 한번 써봐. 그러니까 A, B, C, D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흐뭇해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왜? 저 소문자도 쓸 줄 알아요. 써봐. 그러니까 소문자로 그 밑에 A, B, C, D를 쓰더라고요. 너 참 잘한다. 그러더만 씩 웃으면서 엔트 그래요. 그래서 너 엔트도 알아? 예, 개미. 그래서 그래 엔트 영화도 있잖아. 엔트맨, 배트맨, 슈퍼맨 그 엔트야. 근데 배트맨하고 슈퍼맨 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모르겠다. 예, 엔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또 버스 그래. 그래 버스는 비지. 그러니까 예. 좀 있으니까 도그 그래. 도그? 너 도그 쓸 줄 알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DOOG를 쓰더라고요. 이상하다. 도그가 DOOG야? 목사님 학교 다닐 땐 DOOG 아니었는데. 아! 알아요. DOOG 하면서 종이에다가 DOOG를 딱 쓰더라고요. 씨 웃더라고요. 그 웃는 얼굴이 천만 불짜리 얼굴이에요. 그러더만 또 피쉬 그래요. 피쉬가 뭔데? 그러니까 물고기. 야, 너 영어 잘하는구나. 그 친구가 6개월 후에 영어 말하게 돼 나왔어요. 그리고 3분 스피치를 했어요. 무대에 올라서서 3분 동안 영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물론 사전에 원고를 쓰고 외웠죠. 알파벳을 몰랐던 학생이 거의 반년 만에 이제 3분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그 청중들이 그걸 듣고 그 학생을 아는 청중들이 앵콜 그랬어요. 제가 영어 말하기 대한 10여 년 넘게 해봤는데 앵콜 영어 말하기 앵콜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찬양을 하고 노래하면 앵콜은 참 많이 해도 영어 말하기 대한 앵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앵콜 했다니까요. 무대에 올라서 다시 3분 스피치를 했어요. 누가 그것을 탁 영상을 찍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부모님이 카톡에 바탕화면에다가 그 아들이 영어 스피치 한 거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라면 쉽게 포기하겠나? 이 아이의 아빠라면 아버지라면 쉽게 포기하겠나? 그렇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싸웠는데 학생들이 하나 둘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연결돼 있을 때 그 연결돼 있을 때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흘러가는 그 마음 흘러받았을 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을 끊는 일을 해요. 잘났다는 마음으로 괜찮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끊어놓는 일을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끊어놔 버렸어요. 내가 잘 살면 돼.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돼. 내가 진실하게 살면 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끊어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연결됐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흘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한 학생 와서 목사님 저 우리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일반 학교 갈래요. 왜? 일반 학교는 자도 안 깨우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왜 자면 깨워요? 왜 자는데 깨웁니까?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마음이 연결되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 자면 안 돼. 너 일어나야 돼. 귀찮은 거야, 이 친구는. 왜? 지금 자는 게 훨씬 편해 보이니까. 근데 지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생각해 보면 이 학생 깨워야 되겠더라고요. 이 학생이 나의 아들이라면 깨워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요. 교회 나오는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도. 근데 좀 이렇게 그 꾀를 부리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니까 꾀를 부리더라고요.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일부러 버스에다 책을 놓고 내려버렸어요. 엄마 너 책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어디다 뒀는데 버스에다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일부러 책 잃어버리면 공부 안 할 줄 알고. 애 수준은 그래요. 어린아이 수준은. 근데 부모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불러다가 또 교제도 하고 또 이제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 공부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결돼서 부모의 마음을 흘러받을 수 있다면 선생님의 마음을 흘러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변해요. 제가 한 번은 한양대 성경 공부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양대 성경 공부를 가는데 이제 이렇게 강의실을 지나가는데 강의실 이제 유리창 너머로 그 강의실 안에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젊은 그 아마 조교 시간 강사쯤 돼 보이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여자분인데 막 강연을 하더라고요. 강의를 앞에 두 학생 듣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아예 핸드폰 펼쳐서 막 문자 보내고 뭐 자기 할 일 하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학생 아예 노트북 펼쳐놓고 자기 뭐 숙제하는지 뭐 딴 일 하더라고요. 맨 뒤에 있는 학생은 자더라고요. 야, 저 비싼 등록금 주고 왜 저렇게 하지? 딱 두 명만 수업 듣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자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 왜 교수님 왜 저렇게 해? 애들 좀 싸우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에 목사님 말씀대로 그분이 아마 조교쯤 돼 보이는데 그 아이들 막 뭐라고 하면 나중에 교수 평가할 때 안 좋겠어요. 강의도 제대로 준비 안 해놓고 학생들에게만 뭐라고 떠든다. 그렇게 나쁘게 쓰기 때문에 조교들이 아이들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참 내가 그 이야기 듣는데 참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한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 마음에 잘났다는 마음 하나 들어가니까 그 앞에 있는 그 교수님을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대학교 한양대에 나와서 강사로 강연할 정도 되면 아무려면 그 학생들보다 못났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학생들 마음에 아 이건 교양 과목이야 이건 안 들어도 돼. 아 나중에 시험 때면은 뭐 옆에 그 친구가 쓴 거 빌리면 되지 뭐 베껴 쓰면 되지.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 교수님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무시합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사람들 마음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좋은 직장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공부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의 세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연결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연결되면 신경이 연결됐을 때 내 몸에 한 부분에 통증이 오면 온몸이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연결되면 아버지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슬픔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요. 한 번은 이렇게 전도를 나갔어요. 네 분이 모여서 동양화 공부를 하더라고요. 48장의 동양화 아세요? 뭐냐 이제 화투인데 그걸 갖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막 쳐다면서 제가 이제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 전도사 양반 왔습니까? 그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네 분이서 열심히 화투를 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축구 그래서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전도할 목적으로 좀 틈을 찾아서 좀 이렇게 말씀을 그래도 조금 얘기해 보려고 앉아 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집사 뭐해? 빨리 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이 집사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화투를 치시던데. 한 분이 저한테, 아이고, 전도사 양반 고생 많이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책을 하나 딱 던져줘요. 시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군데 펼쳐서, 여기 한번 읽어봐. 제가 딱 보니까 시상이 아주 매서운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이 눈밖에 없는데 거기에 꽃 하나가 가련하게 피어있는 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딱 읽었죠. 전도사 양반 그거 읽으니까 좀 어떤 느낌이 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애틋하고 가련하고 뭐 숭고하고 좀 이런 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 제대로 읽었네. 내가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 예? 제가 보니까 5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연세인데 내가 요즘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 순결하고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하고 있어. 내가 그거를 시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그 대상이 내 아내가 아니야. 그래서 예? 다른 아가씨야. 그래서 그거 나쁜 건데요. 그거 죄송한 얘기인데 간음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간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양가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양가 어른들이 사돈매세 해가지고 결혼했어. 그래서 우린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했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요즘 정말 사랑을 찾았어.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 옆에서 듣다가 아저씨 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간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랑 사모님 부인 되는 사모님 아주머니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나쁜 짓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분이 아내의 마음과 연결됐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내 아내가 내가 이렇게 살면 고통스러워할 텐데. 내 아내가 이렇게 살면 슬퍼할 텐데. 아, 내가 이래 하면 안 될 텐데. 그 마음이 들 텐데. 마음이 아내하고 끊어져 있으니까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다음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십계명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끊어졌을 때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의식을 갖게 됩니까? 마음이 연결될 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을 어긴다고 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진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부처를 믿는 분들이 부처님 앞에 절을 한다고 해서 죄의식을 못 느껴요. 왜요?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연결됐을 때 그때 우리는 죄의식을 갖게 되는데 마음이 끊어지면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는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어요.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이 여자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잡히면 큰일 나. 부끄러운 거야. 수치를 당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아마 두 가지 마음들이 막 싸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요즘 중학생, 여학생들 가운데도 낙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욱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랬어요? 그래요? 요즘 학생들이 그래요? 예, 목사님. 요즘 중학생 가운데도 낙태 수술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 깜짝 놀라셔서, 야, 우리 학생들 우리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링컨을 만든 거예요. 이 가운데 링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우리 아빠 마음이 어떨까?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쉽게 나를 죄 가운데 던질 수 있습니까? 간음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엄밀한 간음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했을 때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예, 요한복음 8장에 정말 부끄러운 여자죠. 이 여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도 10살 때가 있을 거예요. 10살 때 꿈이 있었겠죠. 너 꿈이 뭐니? 그럼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저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 그런 꿈을 갖지. 저는 나중에 커서 나쁜 짓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한 20년 전입니까? 어떤 기자가 조사를 했답니다.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고 또 강북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갔어요. 지금은 서울이 좀 고르게 발전했지만 한 20, 30년 전에는 강남은 아주 발전했고 강북 쪽은 조금 발전이 늦었어요. 강남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해외여행 갔다 온 경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손들더래요. 강북에 있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해외여행 가본 사람 하니까 한두 명 이렇게 손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외하는 학생 있습니까? 집에 선생님 직접 방문해서 과외하는 선생님들, 과외하는 학생 있습니까? 예, 강남에 있는 그 초등학생 다 손을 들더래요. 여러분 그 빨간 펜 그런 거 말고요. 구몬학습 말고요. 선생님 직접 와서 한 달에 뭐 30만 원, 100만 원 이런 고액과예요. 강북구에 있는 한 학교, 초등학교 같은 학교에 질문하니까 고액과에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꿈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강남에 있는 학생 꿈이 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이더래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요. 강북구에 있는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꿈이 뭐니? 저는 간호사가 될래요. 저는 좋은 엄마가 될래요. 전 교사가 될래요. 이건 그 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꿈이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좀 겸손한 꿈이죠. 예, 겸손한 꿈이든 좋은 꿈이든 좀 부자인 엄마 아빠를 부자로 둔 아이들 아마 좋은 걸 많이 보나 봐요. 또 좋은 교육들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꿈들이 정말 선명하고 구체적인데 맞벌이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마음을 많이 못 쓰니까 꿈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물론 커가면서 그 꿈도 바뀌겠습니다만. 근데 여하튼 양쪽 다 저는 나중에 커서 저렇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자처럼 나쁜 짓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죄를 졌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끌려오는 여자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졌을 때, 사람과 마음이 끊어졌을 때, 이웃과 마음이 끊어졌을 때, 내가 잘났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을 따라갈 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더라고요. 조심하면 되지. 안 들키면 되지. 뭐 표 안 나게 안 들키면 되잖아. 그 마음 하나가 이 여자를 죄 가운데를 끌고 가더라고요. 결국 이 여자가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오게 됐어요. 누구한테 끌려왔습니까? 예. 마치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법이 이 여자를 끌고 오더라고요. 너 끊어진 마음으로 산 게 죄야. 너 간음했어.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 율법이 여자를 죄로 씌워서 끌고 오더라고요. 이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탁 내밀면서 예수님 앞에 밀어내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당하게 얘기하죠. 선생님, 이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의 마음에 보면 이 더러운 여자, 이 음란한 여자, 이 약한 여자, 이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과 끌려온 여자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더라고요. 저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돼. 저 더러운 여자야. 음란한 여자야. 예수님도 이 여자를 봤어요. 예수님도 만약 이 여자랑 마음이 끊어져 있다면 그래! 저런 여자는 돌로 쳐야 돼. 저 더러운 여자. 분명히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을 했어. 저건 돌로 쳐야 돼. 예수님의 재판은 달랐어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 글을 썼어요. 그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글을 쓰는 동안, 땅에다 글을 쓰는 동안 사람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시작해서 돌을 놓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들은 자기 마음을 살펴봤어요. 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예수님 고개 들고 두려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전까지 여자 마음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이제 돌들이 날라와서 나를 죽게 하겠구나 하면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고개를 탁 들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불쌍함과 마음이 연결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고 싶어하고 이 여자를 의롭게 만들고 싶어하고 이 여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이 여자의 생명을 주고 싶어하고요. 반대로 이 여자 마음이 끊어진 사람은 저런 여자는 돌로 쳐야 돼. 더러운 여자야. 음란한 여자야. 죽어 마땅해. 그 마음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과 연결되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하고 예수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고 예수님 여러분 의롭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저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 악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른 마음을 가졌고 다른 법을 적용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간음죄 잡힌 여자 한 여자를 두고 그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단 말입니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보다도 그 여자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니까 이 여자는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좀 어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죄를 막 지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미 지은 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면 여러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간우중에 잡힌 여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여자를 정죄만 했고 예수님 이 여자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간우중에 잡힌 여자가 국회의원을 만났다면 살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살겠습니까? 경찰을 만나면 살겠습니까?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과 만나니까 이 여자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반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